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이끈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를 해임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8일 공개된 특검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6월 돈 맥켄 당시 백악관 법률 고문에게 뮬러 특검을 이해 충돌 이유로 해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맥켄 고문은 이에 따르지 않았고 차라리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윌리엄 바 미 법무부 장관은 보고서 공개에 앞서 이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바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 진영과 러시아 사이에 내통이 없었다는 특검 수사 결과를 다시 확인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 방해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세계 연례 언론 자유지수에서 계속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민간 조직인 국경 없는 기자들이 180개국을 대상으로 매긴 순위에서 북한은 끝에서 두 번째인 179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해 180위에서 한 계단 오른 순위입니다. 연례 언론 자유지수는 조사 대상 나라의 법률가들이나 사회학자 그리고 각 분야 전문가가 보내온 84개 항목에 대한 답변을 근거로 만듭니다. 국경 없는 기자들은 북한이 주민들을 여전히 무지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면서 북한 주민들은 외국에 기반을 둔 언론 기사를 보거나 듣는 것만으로 수용소에 보내줄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3년 연속 순위가 하락해 지난해보다 3계단 낮은 48위에 올랐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초청으로 4월 하반기에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크렘린궁이 18일 밝혔습니다. 하지만 크렘린궁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구체적인 날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러시아 현지 언론 등 외신들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27일 베이징 1대1로 포럼 참석에 앞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의 의전 책임자인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블라디보스토크를 답사하는 모습이 일부 언론에 포착됐습니다. 이달 말 북러 정상회담이 열리면 지난 2011년 김정은 위원장의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만난 이후 8년 만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북한은 앞으로 미북 협상에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부 장관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나오길 바란다고 북한 외무성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8일 권정근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이 기자와 문답에서 앞으로 미국과의 대화가 재개되는 경우 폼페오 장관이 아닌 우리와의 의사소통이 보다 원만하고 원숙한 인물이 대화 상대로 나서기 바랄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권정근 국장은 그러면서 폼페오 장관만 끼어들면 일이 꼬이고 결과물이 날아간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 개인적 관계가 여전히 좋다면서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 해소를 위한 추가 고위급 협상과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17일 익명의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이르면 5월 말 또는 6월 초 무역 협상 합의문에 서명하는 것을 목표로 양측이 추가 고위급 협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븐 무누신 장관이 이끄는 미국 협상단이 오는 29일경 중국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어 류허 중국 부총리가 5월 6일 이후 워싱턴을 방문하는 일정이 논의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와 쿠바에 추가 제재를 단행한 가운데 러시아는 이들 나라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관영 리아 노보스티 통신은 18일 세르게이 랴브코프 외무차관을 이용해 러시아 정부는 베네수엘라와 쿠바에 대한 미국 정부의 추가 제재를 불법으로 간주한다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랴브코프 차관은 또 러시아는 동맹국인 베네수엘라와 쿠바를 지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존 볼튼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쿠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등 세계 나라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금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3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할 준비가 됐다는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9명의 민주공화 양당 상원 의원들이 대북 압박 유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미북 관계를 서로에게 공을 넘긴 뒤 관망하는 대기 상태로 규정했습니다.
I think it's a quiet status quo for a while. We'll see which country gets more impatient.
오늘 북한 지역은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에서 9도,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21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3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할 준비가 됐다는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와 매우 가깝게 지내려 한다며 남북 대화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볼튼 보좌관은 북한의 핵포기 의지를 3차 미북 정상회담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17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무엇을 볼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에 대한 실질적인 징후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진정한 합의를 이룰 수 있다면 3차 정상회담을 할 준비가 충분히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비핵화를 향한 진전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선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볼튼 보좌관의 이날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 내 다른 관리들의 발언보다 비관적인 어조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지적했습니다. 앞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달 초 미 CBS 방송에 출연해 3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 시점은 모른다면서도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러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폼페오 장관은 1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용의를 밝히며 미국의 태도 변화를 요구한 데 대해 그의 성명을 받고 고맙다며 많은 대화가 일어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한 것이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볼튼 보좌관은 한국 정부와 매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대화를 시도할 것인 만큼 우리는 이를 매우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빅딜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9명의 민주공화 양당 상원 의원들이 대북 압박 유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출신지가 지역구인 로포트만 상원 의원은 한국 당국자들에게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가 잊혀져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 세출위원회 부의장인 패트릭 리히 민주당 의원이 이끄는 상원 대표단이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리 의원실 관계자는 VOA에 지난 14일 워싱턴을 떠난 대표단은 첫 목적지인 한국에서 비무장지대 등을 방문한 뒤 17일 오전 다음 행선지인 베트남으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상원 대표단은 한국에서 외교 군사 당국자들과 만나 미북 비핵화 협상 진행 상황과 미군 유해 문제 등 미한 양국 현안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관련 사안을 논의했습니다. 대표단은 공화당의 로포트만 의원과 리사 머카우스키 의원, 민주당의 데비 스테브나 의원과 셸던 화이트하우스 의원, 타무달 의원과 메이지 히로노 의원, 팀 케인 의원과 타미 벌드윈 의원 등 총 9명의 민주공항 양당 상원 의원들로 구성됐습니다. 포트만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대표단은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등을 만났습니다. 특히 포트만 의원은 한국에서 탈북자뿐 아니라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만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문제를 여러 차례에 걸쳐 상기시켰으며 북한 인권 유린 실태를 잊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포트만 의원의 지역구인 오하이오주는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원비어의 출신지입니다. 포트만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북 대화가 지속되며 북한 인권 유린 실태와 이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도 논의의 일부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표단과 한국 당국자들 간 면담에서 북한 문제는 계속 논의의 중점이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간 직접 대화를 지지하고 이런 대화가 의미 있는 진전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제재는 북한이 진실되게 경로를 바꾸고 비핵화에 동의할 때까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믿는다며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는 북한의 제재 회피를 막고 대북 압박을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원 대표단은 베트남 방문 후 귀국길에 알래스카와 하와이에 들러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으로부터 미군 유해 송환 관련 브리핑을 받을 예정입니다. 한편 미 의회 한국 연구 모임인 코리아 스터디 그룹 소속 하원 의원단도 한국을 방문 중이며 한국 강경화 외교장관과 정경두 국방장관 등과 만나 한반도 외교 안보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의 미북 관계를 서로에게 공을 넘긴 뒤 관망하는 대기 상태로 규정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행동하기를 기다리는 중이라는 건데 당장 대화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방증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브루스 클릭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지금과 같은 조용한 현상 유지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o I think it's a quiet status quo for a while. We'll see which country gets more impatient. But I think President Trump has indicated as long as they're not testing, he seems to be happy and can claim success.
클릭네 연구원이 16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북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조급해할지 보게 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이 없는 한 만족해하면서 실제로는 진전이 없는데도 이를 성공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도발하거나 긴장을 높이지 않는 한 미국은 조급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클릭네 연구원은 북한 역시 비슷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ou know, I think it's sort of consistent with North Korea's actions since Hanoi. They're trying to gently, incrementally increase pressure on the U.S. Without going too far. So we saw the first vice foreign ministers.
북한은 너무 멀리 나가지 않는 선에서 조심스럽게 대미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는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의 일관된 태도라는 겁니다. 또한 북한은 미국의 외교적 접근을 여전히 환영하고 추가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하노이 회담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클릭너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Right now we're really in a holding pattern. Both sides think that the ball is in the other's court. President Trump is highlighting the relationship, though it's accomplished nothing so far. Kim signaling that
이어 클릭네 연구원은 현 상황을 미국과 북한 모두 상대편에 공의가 있다고 여기는 대기 상태로 규정했습니다. 미북 협상이 깨지진 않았지만 북한은 미국의 기대치가 낮아졌다고 인식하기 전에는 대화제에 관심이 없어 보이고 미국 역시 일괄 타결식 북핵 해법에서 물러날 의지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미국이 서로를 관망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Well, first of all, it's typical in diplomatic dealings to be waiting for the other side, and that's exactly what both sides are saying right now. But it's also murky. The U.S. position is murky.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양측은 현재 상대방의 행동을 기다리는 전형적인 외교 협상 양식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과의 협상을 할 때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북한은 확실한 혜택 없이 절대 핵무기를 먼저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행정부는 미국의 이로운 작은 목표들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주장했던 영변 핵시설 폐기를 상기시켰습니다.
Needs to realize that North Korea is not going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s first, and probably not ever, but certainly not first, and not without some very significant benefits. Number two, U.S. government should.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와 국제 사찰단의 검증을 수용한다면 반대급부로 남북 경협을 위해 약간의 제재를 완화함으로써 상황을 진전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데이빗 맥스웰 선임은 김정은 하노이 회담을 실만회하려고 시정설에 트럼프와의 로맨스 기한을 설정해 공표했지만 이는 제재 완화에 실패한 자신의 약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Well, yes, I think Kim Jong-un set an expiration date for the Trump-Kim bromance. He's saying the end of the year that the U.S. needs to change its attitude. I think this is a demonstration of Kim Jong-un's weakness.
맥셀 연구원은 제재는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다며 완전한 비핵화와 인권 유린, 사회 봉격 등 북한의 모든 불법 행동이 중단되기 전에는 제재를 완화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미국과 실무 협상을 재개한다면 한국이 주도하는 대북 경제적 관여 목적의 제재 면제 등은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ut there may be some certain sanctions waivers to allow South Korea to conduct some economic engagement. Although the U.S., I believe, will.
맥셀 연구원은 미 행정부가 김 씨 일가의 돈줄이 되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은 강하게 반대하지만 북한 주민에게 도움을 줄 다른 영역의 경제적 관여는 지지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조만간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러시아의 역할과 북한의 의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대북 제재 완화 등으로 미국에 맞설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벌이면서 북핵 문제에 본격적으로 나설 경우 미국의 대북 정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조정관은 17일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러시아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미국 정책에 회방을 놓을 가능성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을 지렛대 삼아 제재 완화 등으로 미국에 맞서면서 강대국 지위를 제한하려 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I expect that North Korea will be looking to Russia for some additional sanctions relief. Probably in the form of more tolerance for smuggling, they can undercut the effectiveness of UN sanctions.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밀수 등 제재 완화 효과를 얻어내려 할 텐데 러시아가 협조해주면 UN 제재의 효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세이모어 조정관은 특히 러시아 내 약 1만 명 넘게 체류 중인 북한 노동자들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는 UN 제재에 따라 자국 내 모든 노동자들을 올해 말까지 돌려야 하지만 북한과 공조해 이를 지키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I could easily imagine the Russian government just failing to enforce that provision so North Korea can continue to obtain workers' remittances from North Korean laborers in Russia.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단속을 느슨히 해 북한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북한의 외화를 송금할 수 있도록 놔둘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러시아도 핵을 보유한 북한을 원치 않기 때문에 전적으로 북한 편을 들어주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러시아 담당 보좌관을 지낸 윌리엄 코트니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핵이 러시아에도 위협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Russia is likely to continue to put pressure on North Korea to reduce its nuclear weapons program. A large part of Russia is in the far east.
극동 지역에 큰 영토를 보유한 러시아로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압박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코트니 연구원은 그러면서 러시아는 강대국으로서 핵 비확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 이행으로 재정이 위축되자 금융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미국 연방수사국 FBI 고위 당국자들이 지적했습니다. 대북 제재가 효력을 발휘하자 범행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김 기자입니다.
토냐 우고레츠 FBI 사이버 담당 부국장은 미국의 사이버 안보를 위협하는 4대 국가 중 하나로 북한을 꼽았습니다.
Nation state adversaries that we see active in the cyber realm includes Russia, China, Iran and Korea.
우고레 국장은 비영국인 정보 국동맹이 워싱턴 시에 위협을 가해지면서 참석 러시아와 중국, 이란 그리고 북한을 사이버 영역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미국의 적대국들로 규정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북 제재를 이행하면서 재정적 손실이 현실화되자 범죄 행위인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in the past has conducted destructive attacks, well as attacks for commercial gain, financial gain.
대북 제재 부과에 따른 고통으로 재정적 손실이 생기자 북한은 상업적, 재정적 이득을 얻기 위해 파괴적인 공격을 벌이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에이미 헤스 FBI 범죄 사이버 담당 부국장도 북한은 사이버 안보 영역에서 주시하는 나라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커들은 익명성과 자유를 중요하게 여긴다면서 이들의 신상 공개는 앞으로 벌어질 해킹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미국은 정부 기관과 기업을 해킹하는 개인들의 신상을 지속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f we out them and we identify them, we just basically took away that thing of value to them.
사이버 해킹 범죄를 저지른 개인들의 신원을 밝혀낸다면 그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빼앗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헤스 부국장은 수사당국이 북한 사이버 범죄의 중요 역할을 했던 박진혁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며 지명 수배를 내렸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Last year, we identified an individual, DPRK, a North Korean-sponsored actor.
지난해 북한의 지원을 받아 소니 영화사 해킹과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 또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을 해킹한 개인을 밝혀냈다는 설명입니다. 헤스 부국장은 해커들의 배후에 있는 특정 국가들을 확인하면 미국은 해당 국가에 대한 제재 등 취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서 방사성 물질 이동이나 재처리를 시사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밝혔습니다. 과거 이런 활동과 관련됐던 특수 철도 차량들이 다시 현장에 나타났다는 근거를 들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CSIS가 주목한 것은 영변 핵시설 안의 모습을 드러낸 특수 철도 차량들입니다. 지난 12일 상업 인공위성에 촬영한 현지 사진을 분석한 결과 우라늄 농축시설과 방사화학실험실 인근에서 5대의 철도 차량들이 포착됐다는 겁니다. CSIS의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가 16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차량의 길이는 모두 10m가 넘습니다. 일부는 4개의 대형 컨테이너를 싣고 있는데 그중 2대는 파란색 칸막이 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CSIS는 이와 비슷한 특수 철도 차량이 이전에 영변 내 분광리역 방사화학실험실의 하역장 그리고 우라늄 농축시설과 동위원소 삼중수소 생산시설 인근에서 발견된 적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사실로 밀어볼 때 이번에 포착된 특수 철도 차량들이 방사성 물질 운반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추정에는 검증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특히 한 대의 철도 차량 옆에는 대형 트럭이 나란히 놓여 있는데 과거에도 비슷한 철도 차량이 무게 화차와 함께 같은 장소에서 관측됐다며 이 역시 방사성 물질 운반을 시사하는 움직임으로 풀이했습니다. 또 영변 핵시설 북쪽에 위치한 원자로 서쪽에 커다란 건설용 기중기가 포착된 것도 언급했지만 그곳에 왜 있는 것인지 현재로서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CSIS는 방사화학연구소와 우라늄 농축시설에선 특수 철도 차량 관측 외에 특이점은 없지만 우라늄 농축시설 서쪽에 위치한 다용도 마당에 20개의 선정용 컨테이너가 눈에 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5메가와트 원자로와 실험용 경수로 근처에서 여러 대의 차량이 관측됐는데 증기 등이 관측되지 않고 북쪽 펌프장으로 통하는 수로가 모래로 막혀 있어 현재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핵시설 인근 군용강댐 상황에 대해서도 분석했습니다. 봄철을 맞아 눈이 녹고 빗물이 유입돼 구령강이 높은 수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몇몇 지점에서는 토사댐이 범람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관측입니다. CSIS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구령강댐의 주요 부분을 침식시킬 수 있는 균열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원자로가 이용할 수 있는 냉각수의 양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산 석탄을 실은 것으로 알려진 제3국 선박이 말레이시아로 이동 중인 가운데 이 선박이 속도를 늦추면서 당초 예상일보다 이틀 정도 늦게 도착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VOA는 압류 직전 상태였던 이 석탄이 다시 거래될 수 있도록 한 인도네시아 법원 판결문을 입수했는데 석탄을 판매해선 안 된다고 밝힌 유엔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제의 판결은 지난해 11월 19일 인도네시아 발릭파판 형사법원에서 내졌습니다.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의 선장 김정선을 재판하면서 선박에 실린 북한산 석탄에 대한 처리 방안을 명령한 겁니다. BOA가 확보한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형사법에 따른 증거물의 보관은 일시적인 것으로 이후 상태는 판사의 판결로 결정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석탄의 향방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한 겁니다. 특히 선박에 실린 석탄 26,500톤에 대해 인도네시아 국적자이자 이번 석탄 거래의 브로커로 알려진 에코 세티아모코에게 판매를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세티아모코가 판매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고 만약 국가에 압류되는 결정이 내려질 경우 판매 대금을 반환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북한 선장 김정선에 대해선 검사 측으로 추정되는 원고가 패소했다며 무죄 처분을 내립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인도네시아 법원은 김정선에 대한 무죄를 명령하면서 일시적으로 관할하에 뒀던 북한산 석탄에 대해서도 인도네시아 브로커가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겁니다. 판결문에는 재판부에 제출된 증거 목록도 공개됐는데 여기에는 러시아 연방정부가 발행했다는 석탄의 원산지 증명서와 러시아의 나우카항을 출항지로 명시한 선화증권, 관련 통관서류 등이 포함됐습니다. 법원이 문제의 석탄을 북한산이 아닌 러시아산으로 인정했다는 추론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전문가 패널은 와이즈 어네스토가 지난해 3월 북한 남포항에서 석탄을 싣고 있는 장면이 담긴 위성사진을 최근 발행한 연례보고서에 공개하면서 이 석탄을 북한산으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포착된 와이즈 어네스토가 최근까지 약 1년간 인도네시아 당국에 억류돼 왔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 판결이 나온 지 약 3개월 뒤인 올해 2월 14일 세티아모코 측은 물품 반환서란 이름의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OA가 확인한 이 서류에는 세티아모코를 비롯한 7명의 서명이 담겨 있는데 여기에는 북한 국적자로 추정되는 윤철하라는 인물도 포함돼 있습니다. 화질이 안 좋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긴 어렵지만 인도네시아 브로커에게 석탄이 공식 양도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때부터 압류 직전 상태에 놓였던 북한 석탄은 다시 수출 대상이 됐고 세티아모코 측은 지난 2일 인도네시아 세관으로부터 말레이시아 수출을 허가하는 세관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BOA가 입수한 세관 서류에는 발릭파판 법원이 판매를 허가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점과 당사자 간의 물품 반환서가 작성됐다는 사실을 수출 허가의 사유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은 법원이 판매를 허가한다는 판결을 내렸을 뿐 다른 나라로의 수출까지 허가한 건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산 석탄의 수출이 이뤄지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세밀한 조사가 진행됐어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세관 당국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란 주장입니다. 실제로 이번 사안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전문가 패널도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보고서를 통해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26,500톤의 석탄이 압류돼야 하며 브로커들도 와이즈 어네스토에 실린 석탄을 판매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BOA는 이번 사안과 관련한 전문가 패널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북한산 석탄을 실은 것으로 알려진 베트남 D사가 선주로 있는 D선박은 이미 인도네시아를 떠나 계속 이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지난 13일 인도네시아를 출항한 D선박은 17일 오후 11시 15분 현재 인도네시아 남서쪽 해상을 항해 중입니다. 이 항로는 통상 4일 정도가 걸려 당초 D선박의 예상 도착 시점은 17일이었지만 D선박이 느린 속도로 이동하면서 실제 도착은 18일에서 19일 사이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북한산 석탄 거래에 대한 선화 증권에는 북한산 석탄 26,500톤이 인도네시아 텔쿠르 발릭파판 항구에서 실려 말레이시아 파항주의 쿠안탄 항으로 옮겨진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마린 트래픽 자료에는 D 선박이 입항을 예고한 항구가 쿠안탄 항에서 북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케마만 항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름을 밝히길 거부한 선박업계 관계자는 15일 BOA에 문제가 된 석탄을 싣고 이동을 하는 만큼 혼선을 주기 위해 목적지를 급하게 바꿨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페루 정부가 6명의 북한 국적자가 자국을 떠났다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국제기구 직원과 외교관 외에 북한 국적자의 출입이 사실상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페루 정부는 지난해 5월 16일 6명의 북한 국적자가 페루를 떠났으며 이후 이들이 다시 입국한 기록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페루는 지난 1일 유엔에 제출해 17일 공개된 대북제재결의 이행 보고서에서 북한 노동자와 관련해 취한 조치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페루 외무부는 국가이민청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가 명시한 북한 노동자와 관련된 부분에 확고한 이행을 당부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2017년 8월 채택한 결의 2371호에서 각국이 북한 노동자의 숫자를 늘리지 못하도록 했으며 9월 채택한 결의 2375호에선 기존 노동자의 노동허가증을 갱신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어 같은 해 12월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2년 뒤인 올해 말까지 모든 북한 노동자를 송환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페루 정부는 자국에 남아있던 6명의 북한 노동자를 모두 내보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페루 정부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3월 27일 사이 3명의 북한 국적자가 업무를 이유로 비자를 발급받았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국제적십자연맹에 소속된 북한인 직원으로 열흘 동안 공식 업무를 수행했고 나머지 두 명은 북한 외교관으로 8일간 리마 주재 북한 대사관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했다고 페루 정부는 밝혔습니다. 앞서 페루는 북한 외교관 수를 줄이는 등 적극적인 대북 압박 조치를 취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페루 정부는 2017년 6월 안보리에 제출한 2321호 이행 보고서에서 자국 외무부가 같은 해 4월 북한 대사관 측에 최대 수용 외교관 수를 6명에서 3명으로 줄일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약 한 달 뒤인 5월 17일 거듭 서한을 보내 북한 대사관 측이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대사관 직원 일부의 이민 신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2016년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결의 2321호는 각국이 북한 외교관의 숫자를 줄이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당시 페루는 이행 의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페루는 북한 정부가 요청한 3명의 임시 외교관 비자 발급 요청을 거절했다는 내용과 함께 자국 금융정보국이 북한 외교관들의 은행 계좌 보유 내역을 확인한 사실도 이행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 노동자 전원을 송환해야 하는 시점이 7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2만 명 넘는 북한 노동자가 송환됐는데 외화 수입이 크게 줄고 자국민이 대거 귀환하면서 북한의 사회적 부담과 대북 제재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들어 가장 많은 북한 노동자의 송환 사실을 공개한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최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제재결의 2397호 중간 이행 보고서에서 3만 23명에 이르던 북한 노동자가 최근 1만 1,490명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관련 결의를 채택한 2017년 12월 이후 2만 명에 가까운 북한 노동자가 되돌아갔다는 겁니다. 중간 이행 보고서를 통해 북한 노동자의 송환 사실을 알린 또 다른 나라는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 폴란드, 말레이시아, 독일, 스페인 등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만 놓고 보면 카타르가 2,541명이던 북한 노동자를 70명으로 줄였다고 밝혀 러시아 다음으로 감축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또 다른 중동 국가인 아랍에미리트가 1,600명에서 800명으로, 폴란드는 451명에서 37명으로 북한 노동자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7년까지만 해도 80명의 북한 국적자가 건설과 광산업 분야에 종사했던 말레이시아의 경우 2년이 지난 현 시점엔 단 한 명도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독일과 스페인은 현재 각각 46명과 1명의 북한 노동자가 자국에 남아 있으며 이들이 이른 시일 내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대북제재결의 2397호를 채택하면서 각국이 24개월 내, 즉 올해 12월까지 모든 북한 노동자를 돌려보내도록 했습니다. 유엔 결의 위반을 피하기 위해선 각 유엔 회원국들이 올해 말까지 남아있는 모든 북한 노동자를 송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각국의 북한 노동자 송환 움직임은 남은 7개월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동자와 관련한 안보리의 조치는 2017년 8월에 채택된 결의 2371호에 처음 담겼습니다. 2371호는 당시를 기준으로 신규 북한 노동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후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서 안보리는 결의 2375호를 통해 기존 노동자들의 비자 갱신을 금지하는 추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2397호를 통해 모든 북한 노동자를 2년 안에 송환시키도록 한 겁니다. 당시 2397호는 이와는 별도로 각 유엔 회원국들이 결의 채택 15개월이 되는 올해 3월까지 북한 노동자의 현황이 담긴 중간 보고서를 내도록 했습니다. 북한 노동자가 실제로 송환됐는지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현재 러시아와 카타르 등을 포함한 20여 개 나라들이 제출을 마친 상태입니다. 중간 보고서를 통해 북한 노동자의 전후 숫자를 공개한 나라들만을 놓고 볼 때 2017년 12월 이후 북한에 송환된 노동자는 약 22,321명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아직 중간 보고서를 내진 않았지만 과거 유엔을 통해 노동자 송환 사실이 알려진 나라들까지 합치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건설 분야 노동자들이 아프리카 등지에서 대거 귀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올해 3월 공개한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알제리는 북한의 해외 건설 회사인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가 지난해 1월 문을 닫았고 관련인들도 출국했다고 전문가 패널에 통보했습니다. 또 나미비아는 만수대 측이 2017년 6월 경매를 통해 모든 차량과 장비를 판매해 사실상 철수했다고 밝혔고 마다가스카르와 짐바브웨, 보츠와나 등도 더 이상 만수대의 사업이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아울러 또 다른 아프리카 나라인 세네갈은 과거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북한 노동자에 대한 비자 갱신을 체계적으로 거부해 만수대가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란 점을 확인했습니다. 만수대는 북한 노동자들을 대거 동원해 이들 나라들에서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지만 2017년을 전후에 이들 노동자들이 모두 송환된 사실이 유엔 보고서를 통해 확인된 겁니다. 그 밖에 우간다는 자국 내 대학에서 강의를 하던 북한 강사들과의 계약을 취소하고 9명의 북한 의사와 14명의 북한 공군 교관의 입국 허가도 내주지 않았다고 밝히는 등 노동자와 관련한 조치가 취해졌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세계 각지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귀한 소식이 들려오면서 북한의 외화 수익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도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과 송금액 감소를 북한이 입을 주요한 타격으로 꼽았습니다.
The main impact is the loss of the remittances of their wages in foreign exchange. A significant part of their earnings were being channeled.
뱁슨 전 고문은 16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 노동자의 수익 상당 부분은 송금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됐으며 이는 해외 노동자 부문에 제재가 가해진 첫 번째 이유이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노예와 같은 환경에서 일을 하면서도 임금의 상당 부분을 북한 정권에 지불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북한 정권에 유입된 외화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무기 개발 자금 등으로 쓰인다고 밝혀왔습니다. 이런 점으로 미뤄볼 때 북한 노동자의 감소는 궁극적으로 북한 정권의 외화 수입을 끊는다는 게 뱁슨 전 고문의 설명입니다. 더 나아가 전 세계의 북한 노동자가 줄어든 건 북한 정권의 외화 수입을 옥죄는 것 이상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So if they come back home, they you know, obviously they have to find a new employment for them or they're unemployed and
당장 자국으로 돌아온 노동자들이 새로운 직장을 찾거나 사업을 하는 등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제재로 인해 북한 내에서 이미 직장을 잃은 광산업 종사자들과 섬유 분야 노동자들에게도 해당된다며 제재로 인한 북한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뱁슨 전 고문은 내다봤습니다. 뱁슨 전 고문은 해외로 파견됐던 노동자들 중에는 이미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에 근무했던 직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실업자와 본국으로 돌아온 해외 노동자, 석탄 등 제재의 직격탄을 맞은 분야 종사자들이 모두 실업자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북한 노동자를 가장 많이 받아들인 중국의 변화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최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 노동자를 가장 많이 고용하는 나라는 중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huge one is always China, which I guess is not yet reported. And there are tens of thousands of workers there.
그러나 아직까지 중국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북한 노동자와 관련해 중국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브라운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내 북한 노동자는 수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중국은 정식으로 노동 허가를 받는 북한 국적자 외에도 적법한 허가 없이 체류하는 북한 노동자가 많다며 이들에 대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 힘든 상황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함재아입니다.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들은 언어 장벽 때문에 한국 교육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어 교육과 전문적인 심리 상담, 맞춤형 교육 등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 여성과 중국 남성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온 자녀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마중물 우리둘이 하나센터의 이무열 대표가 말했습니다.
이들은 언어 구사 능력이 되지 않고 많은 문화와 가치관들의 차이점들로 인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정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탈북 가정의 자녀들을 위탁받아 함께 살며 그룹홈과 야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2015년을 기준으로 북한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들보다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2018년 12월 말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 학생은 모두 2,538명이며 이 가운데 중국 등 제3국 출생이 1,530명으로 북한 출생 1,008명보다 522명이나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북한 출생 탈북민 자녀들과 달리 중국 등 제3국에서 태어난 탈북민 자녀들은 탈북민으로 인정받지 못해 모든 복지 정책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이 대표는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교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북한 출생 탈북민 자녀들과는 달리 대학 특별전형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수능시험을 통해 한국 학생들과 직접 경쟁해야 하고 대학교 등록금 면제 혜택도 없고 군대에도 가야 합니다. 이 대표는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이 한국의 교육제도를 따라가기가 너무 힘든 실정이라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이질화된 문화와 정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토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탈북민 자녀들을 향한 정부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는 한국어가 부족한 중국 등 3국 출생 자녀들이 학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중 언어가 가능한 한국어 강사와 전문 심리 상담사를 채용해 파견해 주거나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을 위한 특성화 전문학교의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음악, 미술, 스포츠, 요리 등 각자의 재능을 개발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게 취업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 학교 교육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 학교가 설립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탈북민 자녀 대안학교인 성비전학교의 송신복 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가 한국에 정착하는 것과 중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한국에 정착하는 것은 엄청나게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송 교장은 특히 중국에서 온 자녀들은 언어 능력이 부족하고 문화적 충격도 커서 불안과 울분, 분노가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정서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탈북민 자녀들을 돌보는 이런 기관에 치유 상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 교장은 또 중국 등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의 정서를 읽어내고 1대1로 도와줄 수 있는 상담사 양성에도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하늘꿈학교의 임양자 교장은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은 언어 장벽으로 정규학교에서 학습하기가 어렵다며 그들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출생 학생들이 한어원을 통해 기초 적응 훈련을 받는 반면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은 한어원을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국내 입국 통로가 다양하여서 이들에 대한 명확한 통계적 파악과 적응 교육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제3국 출생 자녀들은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채 주변인으로 머물거나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임 교장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학업을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정서적인 회복과 안정을 제공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을 위해 대학들의 특별 전형이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통일부의 최병환 정착지원과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제도적, 재정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중언어 강사 부분은 교육부하고 저희 통일부 남북하나재단에서 이중언어 강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피부로 느끼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병원 과장은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에 대해 정원 내 특별 전형을 하도록 협의했다며 하지만 실제로 반영한 학교는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다음 달 열리는 보편적 정례검토 UPR을 앞두고 북한 인권보고서와 함께 북한이 유엔에 제출한 국가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유엔은 북한의 인권 침해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평가했지만 북한은 상당한 개선을 이뤘다며 인권 제재가 인권 보호에 큰 장애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다음 달 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보편적 정례 검토를 앞두고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인권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편적 정례 검토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4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인권 상황을 심사하는 제도로 북한은 2009년과 2014년 심사를 받았고 이번이 세 번째 심사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보고서를 통해 기본 권리와 정치적 권리,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그리고 여성과 아동, 장애인 등 특정 계층의 권리 등으로 항목을 나눠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특별감사관 보고를 통해서 북한 내 처형과 고문이 아직 자행되고 있다며 이를 중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관련해 수감자들의 행방을 가족들도 알지 못한다면서 즉시 수용소를 폐쇄하고 수감자들을 조건 없이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보고서를 통해 또 북한 내 사상, 표현,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며 국가가 정한 사회적 계급, 성별, 장애에 근거한 차별이 만연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출생 신분에 따라 교육, 의료, 근로 등의 기회가 차별될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뇌물 문제도 널리 퍼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스스로 작성한 국가보고서를 통해 인권 상황이 크게 개선됐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내부적 노력을 통해 그동안 지적되어 온 인권 문제가 향상됐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이 그동안 법률적인 측면과 제도적 측면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인권을 증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적인 측면에선 교사법과 교육과정 실행법안, 과학기술보급법안, 복지서비스법안 등을 제정했으며 교육법안과 고등교육법안, 환경보호법, 주거법 등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어 2015년 국제인권조약 이행국민위원회와 장애인 보호를 위한 국가위원회, 2016년 인권연구소 등을 조직해 인권신장을 이뤘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북한 내 사형은 흉악범죄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집행되며 모든 재판은 공개되는 등 법원의 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표현과 언론의 자유는 법으로 보장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증진 노력의 가장 큰 장애물은 유엔 안보리 제재와 일부 국가들의 일방적 제재라고 항변했습니다. 이러한 제재는 경제 발전을 위한 외국과의 정상적인 무역은 물론 어린이, 여성, 장애인에게 필요한 의약품 전달과 의료시설 구축마저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한편 유엔인권이사회는 앞선 두 보고서와 함께 전 세계 인권단체들이 북한의 인권 증진을 위해 유엔에 요청한 촉구사항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 남북도는 구름 조금 끼다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7도, 낮 최고기온 19도, 남포 아침 기온 6도, 낮에는 19도, 신의주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은 20도, 중강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에는 19도, 강계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은 19도입니다. 황해도 지역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은 8도, 낮 최고 17도, 개성 아침에는 7도, 낮에는 18도, 사리원 아침에는 6도, 낮 기온 19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함흥 아침 최저 4도, 낮 최고 17도, 해산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14도, 원산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은 15도, 청진 아침 기온 3도, 낮 기온은 15도, 성진 아침 기온 3도, 낮 기온 15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영하 8도, 낮 최고 기온은 9도로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 앞바다 맑겠고, 먼 바다는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다가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 0.5에서 3m, 서해 북부 해상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VOA 아침 방송 청취를 위해 단파 5,875, 7,365, 7,485kHz로 주파수를 맞춰놓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이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마감 뉴스입니다. 미 연방 법무부가 18일 오전 연방의회에 뮬러 특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448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CD-ROM에 담아 제출했습니다. 보고서는 먼저 러시아 정부의 끈이 닿는 사람들과 트럼프 후보 진영 인사들 사이에 존재한 몇몇 연관관계들을 확인했지만 이를 범죄로 기소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방해했다는 사법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제임스 코미 FBI 국장 해고나 뮬러 특검 해고 시도 등 사례들을 수사했습니다. 보고서는 대통령의 의도나 행위와 관련해 수집한 증거를 볼 때 아무런 범죄가 없었다고 결론 내리기에 어려운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이 철저한 수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하게 사법 방해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확신이 서면 그렇게 발표할 수도 있었지만 사실과 법적 기준에 근거해 그렇게 결정할 수는 없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북한이 세계 연례 언론 자유 지수에서 계속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민간 조직인 국경 없는 기자들이 180개국을 대상으로 매긴 순위에서 북한은 끝에서 두 번째인 179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해 180위에서 한 계단 오른 겁니다. 연례 언론 자유 지수는 조사 대상 나라의 법률가들이나 사회학자 그리고 각 분야 전문가가 보내온 84개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를 근거로 만들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들은 북한이 주민들을 여전히 무지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은 외국에 기반을 둔 언론 기사를 보거나 듣는 것만으로도 수용소에 갈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지난해보다 3단계 낮은 48위에 올랐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초청으로 4월 하반기에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크렘린 측이 18일 밝혔습니다. 그러나 크렘린궁이 발표한 성명에서 구체적인 날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러시아 현지 언론 등 외신들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27일 중국 베이징 1대1로 포럼 참석에 앞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의 의전 책임자인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블라디보스토크 현지를 답사하는 모습이 일부 언론에 포착됐습니다. 이달 말 북러 정상회담이 열리면 지난 2011년 김정은 위원장의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만난 이후 8년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북한은 앞으로 미국 협상에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아닌 다른 인물이 나오길 바란다고 북한 외무성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8일 권정근 외무성 미국 담당국장이 기자와 문답해서 앞으로 미국과의 대화가 재개되는 경우 폼페오 장관이 아닌 우리와의 의사소통이 보다 원만하고 원숙한 인물이 대화 상대로 나서기 바랄 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권정근 국장은 그러면서 폼페오 장관만 끼어들면 일이 꼬이고 결과물이 날아간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여전히 좋으며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와 쿠바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한 가운데 러시아는 이들 나라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관영 리아 노보스티 통신은 18일 세르게이 랴브코프 외무차관을 인용해 러시아 정부는 베네수엘라와 쿠바에 대한 미국 정부의 추가 제재를 불법으로 간주한다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랴브코프 차관은 또 러시아는 동맹국인 베네수엘라와 쿠바를 지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존 볼튼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중남미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등 3개 나라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해소를 위한 추가 고위급 협상과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17일 익명의 행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이르면 5월 말이나 6월 초 무역 협상 합의문에 서명하는 것을 목표로 양측이 추가 고위급 협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 대표부 대표와 스티브 무누신 장관이 이끄는 미국 협상단이 오는 29일경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류호 중국 부총리가 5월 6일 이후 워싱턴을 방문하는 일정이 논의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전했습니다. VOA 마감 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또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